B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4시 59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80km, 고도는 약 97km로 탐지됐다며 추가 재원은 한미 정부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북한이 쏜 발사체는 30여 초 간격으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군경이 오늘 반정부 시위대에 총을 쏴 적어도 28명이 사망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의료진을 인용해 이날 이라크 남부 나시리아에서 24명 그리고 수도 바그다드에서 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시리아에서는 시위대가 다리를 점령하려고 시도할 때 군경이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초부터 반정부 시위가 이라크에서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날 가운데 하루입니다. 반정부 시위대는 경제난 해소와 공공서비스 개선 그리고 부패 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이라크 나자프에서 시위대가 이란 영사관에 불을 질렀습니다. 반정부 시위대는 현 정권을 지원하는 이란 정부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홍콩 인권법에 서명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가 홍콩 사태에 계속 개입할 경우 단호하게 조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이 사실을 무시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홍콩 인권법은 폭력을 저지르고 법을 짓밟았으며 사회질서를 위험하게 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며 미국의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홍콩 경찰이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던 홍콩 이공대학에 오늘 진입해 수색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 시위대가 몇 명이나 남아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다음 달 4일과 5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국과 중국 외교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왕이 부장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15년 10월 31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리커창 총리를 수행해 서울을 찾은 이후 4년여 만입니다. 공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외교장관 초청으로 왕이 국무위원이 방한한다면서 왕 국무위원은 방한 기간 한국 지도자와 만나고 강경화 장관과도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왕 국무위원이 양국 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왕 국무위원은 다음 달 4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뒤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며 5일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수십 년 만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던 알바니아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에서는 생존자 수색 작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바니아에서는 지난 26일에 발생한 규모 6.4 지진으로 지금까지 4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알바니아 정부는 무너진 집 잔해 속에 있는 생존자들을 구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소보, 이탈리아, 스위스, 그리스, 크로아티아 등에서 온 구조요원들도 현지에서 수색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알바니아와 이웃나라 코소보는 어제를 국가 애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특히 코소보는 자국 군경 등 알바니아에 가장 많은 구조요원을 보냈습니다. 유럽의회가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를 승인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어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단성자가 이끄는 새 집행위원단을 승인했습니다. 새 EU 집행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유럽 통합 관련 조약을 수호하고 EU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며 각종 정책을 위반하는 유럽 통합의 중심 기구입니다. 이번 EU 집행위는 위원장까지 모두 27명입니다. 원래는 28명이지만 EU를 탈퇴할 예정인 영국 몫의 집행위원이 이번에 선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새 집행위원회는 여성 13명과 남성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16시 59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미군의 고성능 감시 정찰 자산들이 이틀 연속 한반도에 전개돼 대북 감시와 함께 최근 중러 간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새로운 현실에 맞춰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It's unclear to me whether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is possible.
내일 북한 지역은 막다가 밤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8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올 들어 13번째 발사로 한국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간으로 28일 오후 4시 59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동진 합참작전부장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16시 59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포착하였음.
합참에 따르면 이번 발사체는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며 최대 비행거리는 약 380km, 고도는 약 97km로 탐지됐습니다. 발사체 두 발은 각각 약 30초 간격으로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은 발사체의 추가 재원에 대해 미국과 한국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며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31일 이후 28일 만이자 올해 들어 13번째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오후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튿날 북한 관영 매체들은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실전 배치 능력이 입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당시 시험 사격을 통해 연속 사격 체계의 완벽성이 검증됐다며 기습 타격으로 적을 초토화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는 지난 8월 24일 이후 네 번째입니다. 특히 이번 발사는 지난달보다 각각 비행거리와 고도가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합참은 이번 발사가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당국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의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미사일은 동해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군의 고성능 감시 정찰 자산들이 이틀 연속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대북 감시와 함께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군의 첨단 지상 감시 정찰기인 EAC 한 대가 28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통합 감시 및 목표 공격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고도 9에서 12km 상공에서 북한군의 지대지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 해안포 기지 등을 정밀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 44.2m, 길이 46.6m, 높이 12.9m로 한번 비행하면 최대 11시간을 채공할 수 있고 항속 거리는 9,270km에 달합니다. 미 공군에 배치된 두 대 중 한 대가 지난 10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 기지로 이동 배치됐습니다. 전날인 27일에도 미군의 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서울과 경기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미 공군의 주력 통신 감청기로 앞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전 한국 수도권 상공에 전개된 바 있습니다. 한국 내에선 이 같은 미군 정찰기의 한반도 비행을 대북 감시 활동 강화 차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나타나면 미군의 고성능 유인 정찰기들이 한반도에 전개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움직이거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나타날 경우 한국군의 이지스함이 동해상으로 전개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입니다.
미성이나 뭐 여러 가지 징후를 얘들이 얻으면은요. 감정철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오글랑요.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이런 감정철기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동원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 올 때는 뭔가 징후가 있는 거예요. 해상도가 되게 높을 거예요.
아산정책연구원 제임스 김 미국 연구센터장은 북한이 내년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만큼 미국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새로운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이 대북 감시 정찰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인데다 내년 미국의 대선까지 맞물린 만큼 북한 도발 가능성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북한이 한 얘기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얘기고 여기에 대한 또 만발의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다음에 동맹 차원에서 일본이나 한국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미국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하겠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내년 또 미국 대선이잖아요. 그렇다면 북한 도발 가능성이 대선 때 뭔가 하나 새로운 판을 흔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미국으로서는 이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죠.
익명을 요구한 한국 국방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VOA에 미군 감시 정찰 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훈련에 대응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의 힘을 과시하고 유사시 미군이 적극 개입한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이란 겁니다.
요새 뭐 중국과 러시아가 훈련도 하고 하니까 우리도 좀 대응해갖고 한반도에 이것을 꺼내서 미국도 여기에 적극 개입을 한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 전략폭격기 왔다 갔다 그랬다는.
실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러시아 전략폭격기 두 대가 현지 시간 27일 동해상공에서 정례 훈련 비행을 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과 일본 전투기들이 경계 비행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폭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추거홍 주한중국대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미국이 한국에 중국을 겨냥한 전략무기를 배치한다면 어떤 후과를 초래할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추 대사는 미국이 INF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한 것에 반대하고 중국 주변에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북한을 더 격려해 비핵화 발걸음을 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 대부분 섬에 군사시설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이 주장하는 NLL 이남 영유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북한이 2015년부터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 대부분 섬들에 군사시설을 구축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의 서해도서 요새화 작업 실태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북한이 2015년부터 연평도 인근 갈도와 아리도, 함박도 등 무인도를 군사기지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갈도에는 화포를 배치하고 아리도와 함박도에는 레이더를 설치해 감시기지로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갈도는 서해 NLL을 경계로 연평도에서 4.5km가량 떨어져 있는 최단 거리에 위치합니다. 국방정보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갈도, 아리도, 함박도를 제외한 다른 도서는 2015년 이전에 이미 군사기지화가 완료됐고 북한군이 주둔하지 않은 섬은 할인도, 옹도, 석도 3개뿐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에 북한의 움직임은 한국의 NLL의 영유권을 무효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Possession is nine points of the law that if you occupy territory, it's very hard for somebody to push.
북한은 백령도를 포함해 한국의 NLL 이남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NLL 이북 도서들의 군사 기지화를 통해 향후 NLL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특히 지난해 9.19 남북 군사 합의의 불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던 서해 평화지대 구상과 관련해 향후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에 임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take this protracted approach of gradually trying to make it look like they've been very reasonable.
백령도에 대한 노골적인 영유권 주장 대신 인근 섬들의 군사기지 영유화에 따른 지연 전술을 통해 향후 협상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선제 작업이라는 지적입니다. 베넬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시험하려는 의도도 있다며 군사기지화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없을 경우 연평도 포격처럼 이들 도서로부터의 포격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Don't know is as they go about next year, where do they see the thresholds at which the U.S. and South Korea might have...
베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지금까지 제2의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지 않은 배경에는 한국군의 공중타격 등 보복 조치 가능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런 분석에 공감하면서 중요한 건 미한 군 당국의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유예했던 미한 연합훈련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 중단된 미한 해병대의 연합훈련은 서해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lack of combined training reduces readiness because they will conduct combined operations.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 8군 사령관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과 서해 NLL 일대 군사 기지화는 남북 군사 합의의 취지인 신뢰 구축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So
샴포 전 사령관은 북한의 이딴 도발이 남북 간 신뢰 구축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9.19 군사합의의 철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새로운 현실에 맞춰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내 위협인 북핵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북한이 미국의 동맹이 되는 핵 없는 한반도보다는 차라리 현상 유지를 선호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수준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최고조에 달했던 불안정한 시기로 되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had numerous conversations with Chinese officials and scholars. On this topic very recently, and I do not believe that China's, you know.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2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최근 많은 중국 관리들과 논의한 결과 여전히 중국의 목표는 북한의 핵 보유가 아니라 비핵화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목표를 포기하지도 또 장기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손튼 대행은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장기 목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어떻게든 북한이 미국과 다시 대화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새로운 현실에 순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관리하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전문가인 오리아나 마스트로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중국은 분명 한반도의 현 상황보다 더 선호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refer a denuclearized North Korea, Korean Peninsula that was not an ally of the United States, but closer to China.
마스트로 교수는 다만 중국은 자국과 밀접한 핵 없는 북한, 더 나아가 한반도를 원하는 것이지 미국과 동맹이 된 한반도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의 이해에 따라 북한의 핵을 용인할 가능성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마스트로 교수는 말했습니다.
It's unclear to me whether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is possible. And so, is the administration willing to settle?
특히 북한 핵을 완전히 해결하기보다 이에 대해 더 나은 관리 차원의 협상과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스트로 교수는 중국의 역할을 촉진하려면 미국의 대북 목표를 좀 더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administration is willing to accept something like, you know, no more testing, no ICBM, like verification.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만큼 중국은 미 행정부가 이보다 낮은 목표를 두고 있는 건지 또 이에 따라 대북 압박 강도를 조절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마스트로 교수는 중국이 보다 실용적인 목표하에 대북 추가 제재를 부과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행정부가 단기적 목표로 핵과 미사일 실험 유해, 핵 프로그램 검증 등을 삼는다면 중국은 대북 추가 제재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10여 년 만에 밀착 행보를 보이는 북중 관계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때 영향력이 있는 것이라고 쏜튼 전 대행은 지적했습니다.
That kind of improvement is too easily exploited by North Korea to sort of sow.
자칫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중 간 틈을 벌이려 할 수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채널만 간호할 일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종합적인 대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쏜튼 대행은 중국이 큰 틀에서 여전히 안보리 대북 결의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거나 눈 감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지난주 열린 북한과 러시아의 첫 전략 대화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크게 늘어난 고위급 교류를 통해서 상호 전략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20일 제1차 북러 전략대화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미북 비핵화회담이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돼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최 부상은 방문 기간 블라디미르 티토프 제1차관과 올렉 부르미스트로프 북핵 담당 특임대사 등 러시아 외무부 고위 인사들과 회담한 데 이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알렉산드로 포빈 국방차관도 면담했습니다. 북러 전략대화는 지난 4월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소통 확대를 위해 합의한 사안입니다. 두 정상은 당시 회담에서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통령과 만난 이기에 이제도 말씀하셨지만 오랜 친선의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는
당시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방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활발해진 교류가 눈에 띕니다. 정상회담 두 달 뒤 알렉산드로 코줄로프 러시아 극동 북극개발부 장관과 김영재 북한 대외경제상이 통상 경제협력 분야 합의사항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 외무성에서 러시아를 담당하는 임천일 부상과 이고르 모로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회담을 갖고 양자 협력 현안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북한 군부서열 3위인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모스크바에서 알렉산드로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과 회담했고 8월에는 포민 차관이 평양을 답방해 양국의 군사 밀어를 가속화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어 이고르 모로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평양을 방문해 최선희 부상 등 외무성 고위 인사들과 한반도 정세와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외무부는 남북러 3자 프로젝트 실현을 포함한 실질 분야 협력의 진전을 위한 추가적인 공조 강화에 대한 상호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강화된 북한과 러시아의 고위급 교류는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I think Russia views it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s a way to undermine U.S. legitimacy.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에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미국의 합법성과 역내에서 미국의 정책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은 전략적 이익을 위해 러시아를 이용할 것이며 북한이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이상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와 관련한 러시아 역할은 적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n relations with Russia, a heightening of the tempo of high-level talks and so forth won't really amount in practice to very much.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구멍을 눈감아줄 수 있겠지만 북러 관계가 강화된다고 해서 제재 완화를 통한 무역 혹은 대북 투자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불법 환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 중 상당수가 선박 자동식별장치 AIS를 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잠적 상태를 유지한 채 불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선박 간 불법 환적 정황이 있다며 지난 26일 공개한 북한 선박 무봉 1호는 이미 전적이 있는 유조선입니다. 무봉 1호는 지난 9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중간 보고서에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했다며 각국이 제재 대상에 올릴 것을 권고한 데입니다. 무봉 1호는 전문가 패널의 권고 이전에도 미 국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선박 간 불법 석유 환적 의심 명단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주목되는 건 무봉 1호의 활동 행태입니다. 선박 추적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무봉 1호의 AIS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건 2017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2년 동안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 겁니다. VOA가 지난 9월 전문가 패널이 제재 대상으로 추가할 것을 권고한 북한 선박 6척과 재무부가 발표한 불법 환적 의심 선박 25척의 최근 운항을 확인한 결과 이들 대다수는 AIS를 끄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31척 중 최근 석 달간 AIS가 잡힌 배는 천마산호와 금운산호 등 6척에 불과했습니다. 즉 불법 환적 의심 북한 선박의 80%가 기술적으로 운행을 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는 무봉 1호도 포함됩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AIS를 끄고 공해로 나아가 새벽녘에 불법 환적을 하는 것은 이들 선박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transfers at night or just before dawn to reduce the chances of surveillance detecting.
한편 최근 석 달간 AIS가 잡힌 선박의 운항 행적 역시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AIS를 켜고 운항하는 배들은 과거 항로 추적 시 항구와 항구 사이가 정확히 표시되는데 이들 북한 선박들은 대부분 항로의 일부에서만 AIS가 포착됩니다. 지난 9월 27일 마지막으로 AIS가 포착된 금운산 3호는 9월 12일 청진항에서 출항해 일본 쓰시마섬 남단 해역을 지난 후 중국 상하이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다시 북상하는 것으로 신호가 잡혔습니다. 가장 최근에 신호가 잡힌 금운산호는 지난 20일 마지막으로 AIS가 포착됐는데 원산항을 출발해 북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의사 표명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선순위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카톨릭 교황이 지난 25일 아베 신조 총리와의 면담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지지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교황 면담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를 심화하는 데 매우 의미가 컸다면서 일본에 의한 자주적인 조치가 중요하며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냉정한 분석을 토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력으로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같은 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앞서 발표한 외교 청서에서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에 반한다며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체 조선 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침략 역사를 왜곡하고 과거 청산을 회피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한 겁니다. 아베 총리는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15년 연속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일본은 한국과 더불어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북한 인권 결의안이 처음 채택된 2005년의 이듬해인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일본이 올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건 아베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책국장을 지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입니다.
The door is open in Tokyo. The Prime Minister clearly is willing to engage with North Korea.
잔우지 대표는 북한과의 대화에 관한 일본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 아베 총리는 북핵 문제와 일본인 납북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올 3월 제네바에서 열린 4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미국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5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두드러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잔우지 대표는 일북 대화는 미국이 반길 만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a role for Japan because potentially if Japan can make peace with North Korea.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일본이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쌓을 수만 있다면 일본은 북한에 경제 지원을 제공할 의향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아베 총리가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처음 내비친 직후 노동당 외곽기구인 아태위원회는 천하의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가면서도 천연스럽게 전제 조건 없는 순회회담 개최를 운운하는 아베 패당의 낚아주기 두텁기가 곰 발바닥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 8월 일본은 납치 문제를 약국의 감초처럼 싸먹는 악습을 버려야 한다며 그동안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던 남성이 일본에서 발견된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북일 관계 개선에 힘썼던 가네마루 신 자민당 부총재의 차남 가네마루 신구 씨가 이끄는 60여 명의 9월 방북도 북일 간 경색된 분위기를 바꾸진 못했습니다. 북한이 같은 달 25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아베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거듭 조건 없이 마주볼 결의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비난한 겁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논평을 통해 우리에게 추파를 던지는 일본의 행태는 파렴치와 모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며 과거사 청산과 대북 적대 정책 철회가 없는 한 일본과의 대화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과 북한 간 대화가 당장 현실화되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가 우선순위에서 더 높기 때문이라고 잔우지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side is focused right now. Mostly on the US.
북한은 현재 거의 미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들과는 다른 대북 정책을 펴주길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잔우지 대표는 북한이 일본과 대화에 나서는 상황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뚜렷한 진전이 생기거나 아예 무산되는 경우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 의회에 계류돼 있는 한반도 관련 안건들이 하반기에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책 집행에 영향력이 큰 핵심 조치가 담긴 새 국방수권 법안의 연내 의결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추수감사절 주간 휴회를 마치고 복귀하는 미 의회에 주어진 의정활동 시간은 연말 전 상하원 총합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상하원이 동시에 활동하는 기간만 따지면 8일에 불과합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다음 달 상원은 2일부터 13일까지, 하원은 3일부터 12일까지 공식 의정 활동을 마치고 다시 3주간의 연말 장기 휴회에 들어갑니다.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대부분 하반기 들어서도 큰 진전이 없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예정일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붙여져 상정 하루 만에 채택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결의는 예외입니다. 이 결의 외에도 상하원은 지난 4월과 9월 한일 갈등 위기 국면에 차례로 미한일 연대 지지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외교안보정책 집행에 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법안은 아직 한 건도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법안이 9건, 결의안이 7건, 총 16건입니다. 하반기 의회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안건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입니다. 새 국방수권 법안은 원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조치와 주한미군 규모 28,500명 설정 조항,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의회의 감독 강화 조치 등 한반도 관련 핵심 안건들이 상하원 법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원의 국방수권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촉구 결의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포함된 원비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상하원 단일 국방수권 법안은 당초 연내 의결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국경장벽 건설과 우주군 창설 예산 문제를 놓고 상원 공화당과 하원 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하원 군사위는 여전히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핵심 사안에 대한 이견이 커 해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와중에 하원은 성탄절 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국방수권 법안을 비롯한 각종 예산안에 대한 상하원 조율 지연 가능성을 더 높였습니다. 다만 하원 법안에만 포함된 한국전쟁 종전촉구 결의 조항을 제외한 한반도 관련 핵심 조치들은 현재 상하원 이견이 거의 없어 단일 국방수권 법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와 별도로 하원에 계류 중인 한국전 종전촉구 결의안은 꾸준히 지지세를 넓히고 있지만 지난 2월 말 상정 이후 여전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 결의안은 총 41명의 지지의원을 확보했지만 전원 민주당 소속입니다. 하원에 계류 중인 미북 이산가족 상봉촉구 결의안과 법안은 지난달 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고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지지세를 꾸준히 넓히고 있어 연내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지 주목됩니다. 이 법안과 결의안은 현재 각각 41명 그리고 36명의 지지의원을 확보했고 한국전 종전촉구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의회 내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원 지도부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상원에 계류 중인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도 꾸준히 지지세를 넓혀 현재 18명의 지지의원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의 하원 결의안도 비슷한 상황이며 현재 57명 의원들이 지지자로 참여했지만 지난 7월 이후부터 추가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원비어 법안이 포함된 국방수권 법안이 연내 의결되지 않는 이상 계류 중인 대북제재 강화 법안들의 연내 의결은 올해도 어려워 보입니다.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또 다른 대북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액트는 상원에 계류 중인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교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지 의원은 상정 이후부터 줄곧 가드너 의원과 마키 의원 두 명뿐입니다. 또 지난 회기와 달리 하원은 상원과 유사한 리드액트의 재상정 움직임이 아직 없습니다. 그 밖에 상하원의 동시 계류 중인 대북정책감독법안과 미한동맹 지지결의안, 하원의 계류 중인 푸에블로호 반환촉구결의안 등이 있지만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내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이번 회기 마지막 해인 내년 처리를 기대해야 하며 내년에도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이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은 주중 미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반정부 시위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위대가 이란 영사관에 방화하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질된 리처드 스펜서 전 미 해군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첫 소식. 먼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소식부터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서명을 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전격 서명했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 법안은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예, 이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흔히 줄여서 홍콩 인권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예, 무역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특수 지위를 계속 누리게 할지 여부를 해마다 미국 국무부가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예.
예, 또 고문, 구금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요. 미국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 며칠간의 상황을 보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해왔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법안에 서명하면서 별도의 성명을 내놨는데요.
예.
예. 홍콩 인권법은 중국 그리고 홍콩 지도자들 또 대표들이 서로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극복하고 모두가 다 오래도록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 바라면서 제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실제 법 적용에 대해서는 일부 여지를 남겨서 주목됩니다.
남겼다는 여지가 뭔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에서 이 법의 특정 조항들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걸 말합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서 앞으로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 외교 관계를 존중하면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부합되도록 다루겠다고 말했는데요.
네.
예, CNN이나 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 매체들은 대통령이 이를 이용해서 제재 부과에 시간을 끌거나 무역 협상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 부분이 뉴스가 된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지에 대해서는 관측들이 많이 엇갈렸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의회 편에 서긴 한 거네요.
맞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과 상원은 홍콩에서 시위가 장기화하자 홍콩의 민주화와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잇따라 상정했습니다.
예.
네. 지난달에 하원은 이 홍콩 인권 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요. 또 지난 19일에 상원도 비슷한 내용의 홍콩 인권법안을 구두 표결에 붙여서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네.
예, 상원의 이 법안은 다음 날인 20일에 하원에 보내져서 찬성 417, 반대 1표 압도적으로 통과돼서 대통령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예, 중국과의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측이 엇갈렸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 보면 바랬던 결과는 아닙니다.
네. 주중 미국 대사를 추치하는 등 지금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홍콩은 중국의 일부로서 미국의 이런 조처들이 엄명한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네, 중국 외교부는 28일 미국은 홍콩을 비롯해서 중국의 다른 국내 문제에 대한 간섭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로운 결과가 있을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네.
예,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의 고위 외교관들 일주일째 연거푸 중국의 외교부로 지금 초치가 됐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가 지난주에 미국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 미국 대사의 외유에 따라 대사 직무를 하고 있던 윌리엄 크레인 주중 미국 대사관 공사 참사관을 불러서 강력하게 항의했는데요.
네.
예, 홍콩 구의원 선거 다음 날에는 브랜스테드 대사를 직접 불러서 홍콩 문제에 대한 미국 개입을 항의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다시 28일에 브랜스테드 대사를 초치해서 노골적인 패권 행위라면서 홍콩 인권법이 양국 관계를 악화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브랜스테드 대사가 주중 미국 대사로 임명됐을 당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0년직이다 이렇게
네.
소개가 됐었는데
네.
자 이제 초치가 되고 외교부의 항의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미국은 홍콩의 민주주의 가치를 계속해서 지지할 거라고 말하면서 다소 험악한 분위기도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네. 주중 미국 대사관은 나중에 따로 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은 반드시 홍콩 시민들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네.
예, 또 미국 정부는 홍콩의 자치와 법치 그리고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게 홍콩이 미국법에 따라서 특별 지위를 유지하는 핵심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이라크로 가보겠습니다. 이라크에서 반정부 시위 지금 두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1일에 시작된 이라크 반정부 시위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27일에는 이라크 중남부 나자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이 시위대의 방화로 불에 타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이라크 시위대가 이란 영사관 방화했었죠?
네, 이달 초에 이라크 남부 카발라시의 이란 영사관 관이 시위대의 습격을 받아서 불에 탔습니다.
네.
예, 카발라시는 시아파 최대 성지인데요. 27일 이 카발라시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서 군인과 경찰들이 이곳으로 통하는 도로를 모두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라크 시위대가 이렇게 이란의 외교 공간을 공격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란과 이라크는 중동 지역에서는 몇 안 되는 시아파 국가들입니다.
예.
예, 중동 국가들이 주로 믿는 이슬람교는 수니파 그리고 시아파 이렇게 두 종파로 크게 나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니파의 최대 종주국이고요.
네.
예, 이란은 시아파 맹주입니다. 이라크는 그동안 시아파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줄곧 수니파가 잡아왔는데요.
네.
예, 그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에 의해서 축출된 사담 후세인입니다.
그렇죠.
예, 후세인 축출 후에 새로 들어선 정권이 바로 시아파인데요. 하지만 이 정권이 무능하다는 이라크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시아파 최대 국가인 이란의 외교 공간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라크의 반정부 시위대가 내각도 다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죠?
네, 시위대는 만성적인 실업난 그리고 정부의 부정부패 등을 규탄하면서 시아파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해왔고요.
예.
예, 아델 압둘 마흐디 총리가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강요교체, 또 공직자 급여 삭감, 실업 대책 등을 내놨지만 시위대를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달 초에 조건부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어떤 조건인가요?
네, 권력의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 후임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자리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네네.
예, 현재 바람 살리 이라크 대통령은 조기 총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잇따라서 외교 공간에 피해를 입었는데 이란 정부의 반응을 볼까요?
네, 이란 외무부가 28일 자국 영사관을 방어한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면서 이라크 정부에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지도력으로 이들을 처벌할 걸 요구했습니다.
네.
네, 이라크 정부도 이라크 내의 모든 외교 공간들은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시위대의 방안은 결코 이라크 정부의 뜻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위 때문에 인명피해도 지금 적지 않거든요.
네, 27일 나자프에서 있었던 시위로만 적어도 한 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친 걸로 알려졌고요.
예.
예, 또 동남부 나시리아에서도 27일 밤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서 적어도 14명이 숨지고 75명 이상 다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도 바그다드에서도 군경의 발포로 시위에 참여한 시민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는데요. 로이터통신 등 주요 매체들은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350명 이상 숨지고 수천 명이 다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임했죠. 미국의 해군 장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리처드 스펜서 전 해군 장관이 27일 워싱턴 포스트 기고를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난했습니다.
네.
예, 고위급 지도자들이 관여하지 않을 때 군사법 체계가 가장 잘 작동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에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해군 장관이 사임하게 된 그 사건 어떤 일이었습니까?
네,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소속의 에디 갤러거 상사 사건인데요. 전쟁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일부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직권으로 사면 복권시키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군 당국과 이견이 노출됐고요. 결국 지난 24일에 스펜서 장관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요구를 받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네, 갤러거 상사의 전쟁 범죄 혐의라는 게 어떤 거죠?
네, 2017년에 이라크 파병 당시 있었던 일인데요. 민간인을 총으로 쏘고 포로로 잡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 IS 대원을 사냥용 칼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네.
예, 또 17살 소년병이었던 포로의 시신 곁에서 사진을 찍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네네.
예, 재판 결과 살해 혐의 등은 무죄를 받았지만 이 포로 사진 촬영으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네, 이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관여를 했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스펜서 전 장관은 기고문에서 밝혔습니다.
네.
예, 구속된 갤러거 상사를 풀어주라고 대통령이 요구했다는 건데요. 이후 의견 충돌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스펜서 전 장관은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더는 개입하지 말라고 서면으로 공식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갤러거 상사의 강등된 계급을 복구시켰고요. 전역 신청한 갤러거 상사가 명예롭게 군을 떠나도록 조치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대통령하고 해군 장관의 입장이 충돌한 그 부분이 어떤 거죠?
네, 갤러거 상사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은 모두 정해진 군 사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고
네.
예, 해군 당국도 일절 개입하는 일이 없다고 스펜서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네.
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좋은 지도자는 진급하고 나쁜 군인은 퇴출시키고 범죄는 처벌하면서 우리는 세계 최강의 해군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사법 절차에 대통령이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 부분이 스펜서 전 장관의 주장이네요.
맞습니다. 트라이덴트 P는 네이비실의 것이지 국방장관도 심지어 대통령도 이를 관할할 수 없다고 기고문에 적었는데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군 복무의 의미와 군대 내 규칙, 절차 등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스펜서 장관은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런 기고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갤러거 상사 문제를 끝까지 챙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우리의 위대한 전사들을 보호하겠다고 이날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그 뒤는 내가 책임진다고 모든 미군 장병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오전에는 맑다가 밤에 구름 많아집니다. 오전의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내려가서 평안남북도 기온 영하 6도에서 7도입니다. 평양이 영하 7도, 남포는 6도, 낮에는 영상 5도, 그리고 신의주의 낮 최고 기온은 4도까지만 머물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16도, 낮에 영하 1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 기온 0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도 막다가 밤에 구름 많아집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영하 3도, 낮 최고 7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기온은 4도, 개성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 머물겠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입니다. 함흥과 신포, 원산, 청진, 운기, 선봉, 삼지연 지역은 맑겠고 장진, 해산, 풍산, 성진, 김책 지역은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그리고 장전과 평강 지역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8도, 원산 아침 기온 영하 2도입니다. 낮에는 영상 3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4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1도, 해산 아침 최저 영하 18도, 낮 최고는 영하 4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2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고 비나 눈 내리다가 오후에 앞바다 쪽이 맑아집니다. 서해상은 맑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11월 28일 목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4시 59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80km, 고도는 약 97km로 탐지했다며 추가 재원은 한미 정부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북한이 쏜 발사체는 30여 초 간격으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합참은 북한의 이런 행위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홍콩 인권법에 서명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가 홍콩 사태에 계속 개입할 경우엔 단호하게 조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이 사실을 무시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홍콩 인권법은 폭력을 저지르고 법을 짓밟았으며 사회 질서를 위험하게 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테리 브랜스테드 미국 대사를 다시 불러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 서명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법안에 서명하면서 중국과 시진핑 주석, 홍콩 시민에 대한 존경을 담아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군과 경찰이 오늘 반정부 시위대에 총을 쏴 적어도 28명이 사망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의료진을 인용해 이날 이라크 남부 나시리아에서 24명, 그리고 수도 바그다드에서 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시리아에서는 시위대가 다리를 점령하려고 시도할 때 군경이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초부터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는 이래 이라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정부 시위대는 경제난 해소와 공공서비스 개선 그리고 부패 척결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이라크 나자프에서는 시위대가 이란 영사관에 불을 질렀습니다. 반정부 시위대는 현 정권을 지원하는 이란 정부에 불만은 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다음 달 4일과 5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국과 중국 외교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왕이 국무위원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15년 10월 31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리커창 총리를 수행해 서울을 찾은 뒤에 4년여 만입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외교장관 초청으로 왕이 국무위원이 방한한다며 왕 국무위원은 방한 기간 한국 지도자와 만나고 강경화 장관과도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또 왕 국무위원이 양국 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 국무위원은 다음 달 4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뒤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며 5일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의회가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를 승인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어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고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당선자가 이끄는 새 집행위원단을 승인했습니다. 새 EU 집행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유럽 통합 관련 조약을 수호하고 EU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며 각종 정책을 위반하는 등 유럽 통합의 중심기구입니다. 이번 EU 집행위는 위원장까지 모두 27명입니다. 원래는 28명이지만 EU를 탈퇴할 예정인 영국 몫의 집행위원은 이번에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새 EU 집행위원회는 여성 13명 그리고 남성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최근 수십 년 만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던 알바니아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에서는 생존자 수색 작업이 집중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알바니아에서는 지난 26일에 발생한 규모 6.4 지진으로 지금까지 4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무너진 집 잔해 속에 있는 생존자들을 구조하는 데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소보, 이탈리아, 스위스, 그리스, 그리고 크로아티아 등에서 온 구조요원들도 현지에서 수색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바니아와 이웃나라 코소보는 어제를 국가 애도의 날로 보냈습니다. 특히 코소보는 자국 군인과 경찰 등 알바니아에 가장 많은 구조요원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전역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